이 사람들은요, 속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속박이라는 단어 하면 어떤 그 감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느낌이 이렇게 떠오르세요? 자유가 없는 거? 자유의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묶여있다는 느낌? 속박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고 이렇게 좀 어떤 굴레에 갇혀있다든지 묶여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속박당하기를 원치 않고 자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세상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맞는다고 그러죠? 핀트? 아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속박돼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정작 유대인들 자신들은 뭔가에 속박돼 있지 않다고 자신들을 본 거죠. 우리는 자유자야. 우리는 속박된 적이 없어.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아, 나는 뭐 어디에 속박되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어 이렇게 자신을 평가할지 몰라도 실제로 사람들은 속박돼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번은 뉴스를 봤더니 이제 어떤 무속인이 사기로 고소를 당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무속인이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이제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 무작위로 전화를 건 거예요.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워낙 많아져서 집전화가 별로 많이 안 쓰지만은 옛날에는 집전화를 많이 썼잖아요. 여기는 그 집전화가 그 뭐라 그래요? 몇 번에 몇입니까? 이 앞에 번호가 26번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2616. 그러니까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앞에 자기 동네에는. 이제 그 번호를 하고 그 뒤에 네 자리는 무작위로 누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아, 저는 아무개입니다. 혹시 그 집에 몸이 아픈 사람이나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그런 일 없는 집이 있을까요? 거의 뭐 가족 친척 중에 한 사람은 병원이 있다든지 뭐 사고가 났다든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내가 숨기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당신 집에 지금 굉장히 우환이 올 거라고 알려줬다. 이제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막 심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걸려들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구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 마음에는 자기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한 심리. 근데 그게 커지면 정신병으로 발전이 돼요. 그 정신병의 증세 중에 하나가 불안한, 굉장히 불안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불안한 심리를 조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복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잖아요.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3명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린대요. 그러니까 언제 암에 걸릴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저 꼬마 때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 많았거든요. 북한이 곧 쳐다본다고. 저 어린 마음에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요.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그때만 해도 막 북한군은 전부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혹 김승이 들든 혹 이만큼 큰 걸 그리고 그랬잖아요. 뭐 단공 포스터 같은 거 그리라고 하는. 북한군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 목포 유달산에 가면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언제 끝날 때까지 숨어 있어야지. 그렇게 이제 그 어린 마음에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70이 넘은 어떤 영감님이 자동차 유화율을 잔뜩 실은 보통차를 싣고 가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가는 통에 그 차에 실려있던 유화율 드럼통 큰 것들이 반대편 차선으로 막 날아가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죠. 특히 어떤 아가씨는 이제 결혼할 사람을 며칠 전에 자기 집에 가서 소개하고 그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가씨였는데 그 유난히 통이 날라와가지고 불이 나면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죽었다. 자, 이런 사고들은 내가 운전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 에이치한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들으면 때때로 불안하죠. 그것은 뭐 누구를 특별히 정해놓고 생기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전쟁이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 특히 또 나나 내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이런 두려움도 많습니다. 사람 속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속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뭘 바라냐면은 자기의 그런 재앙은 오지 않고 굉장히 자기가 안전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복들이 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사람 마음에 누구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행을 내가 다 막을 수 없다 보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신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황당 앞에 가서 빈다든지 옛날에는 이제 아니면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신 사다가 네? 자동차 운전대에 올려놓은 사고가 난다 라든지. 근데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속박된 거잖아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게 다 속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믿어요? 직신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속박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 또 집신 하나 갖다 놓으면 집에 우환이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이 가게를 할 때 가게 문 입구 저 여러분 저기 뒤에 보시면 비상구 있는 자리 있죠. 저기에다 빨간 글씨 써서 부적을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제가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부적을 떼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족을 떼셨네요. 그랬더니 자기는 종교는 없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그걸 못 뗀대요. 왜 못 뗐겠어요? 자기가 못 떼고 자기 아내 되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아내가 뗐다. 자기는 왜 못 뗐을까요? 혹시나 부정 타고 뭐 불행한 일이 올까봐 못 뗀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구조를 이용하면요, 사람 사기치는 게 쉬워져요. 그럼 사람을 사기치려면은 주걱질 잘해갖고는 사기 못 칩니다. 뭐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 심리를 이용할 줄 알아야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그 무속인도 뭘 안 거예요? 사람들 심리를 이용할 줄 아는 거죠. 그 심리를 이용해서 걸면 안 속아야지 해도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있고요. 특히 이제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신을 인정하고 사후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더 크죠. 그냥 영원한 불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옥 그러면 영원한 불행 아닙니까? 그냥 천국은 진짜 뭐 이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이 속박되는 거랑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속박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안위를 가져다주는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조건으로 딱 내밀면서 속박하면 엄청 속박이 잘 돼요. 제가 아는 분 누님이 어느 교회를 다니냐면 만민 무슨 모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저랑 비슷한데 이제 애가 초등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이제 그 교회를 자기 여동생이 그 교회 전도사처럼 있는데 그 여동생을 건져내러 그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국이 다섯 층으로 돼 있고 우리는 3층까지 들어요. 거기 5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층이 제일 기본인데 그게 낙원, 성경에 나온 낙원이죠. 우리는 이제 3층천, 그가 낙원이라고 알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 몰라도 1층이 낙원이고 제일 기본이고 이제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에 따라서 2층 천국, 3층 천국, 4층 천국, 5층 천국을 가는데 5층 천국을 가는 사람, 가도록 확정된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만민교회 이모 목사. 너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그 사람 5층쯤 가는데 이제 결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나님 잘 섬기면 5층쯤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 안 가고 더 좋은 내가 더 행복한 곳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은 결혼을 하면은 남편한테 마음 뺏기고 애들한테 마음 뺏기니까 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좋은 중국에 가려면 더 열심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그 교회에 충성하면서 돈을 모으면 적금을 하고 적금을 타면 다 헌금합니다. 오로지 어디 가려고 하는 열광 때문에 그래요? 5층쯤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이 암흑의 목사라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이제 예수님 위치에 자꾸 올려놓느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한참 이분 이상하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그런 감각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보니까 사기꾼인 거예요. 또 이 암흑의 목사가. 그래서 이분이 뒤늦게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동생이 저를 소개해줘서 제가 좀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분인데 시집도 안 가고 하나님을 섬긴 분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을 열심히 했지만 근본 동기는 철저히 자기가 5층쯤 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게 다 끝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어떤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역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이라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것에 속박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내리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불행을 피하고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은 속박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자유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속박은 대부분 율법의 행위에 매이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어떤 거냐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네. 구원 받으려면은 그런 걸 지켜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계속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렸어 거기에. 네, 마음이 요동을 좀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복음의 진리는 자유를 준다. 속박하는 게 아니다. 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5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자유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거기에 동의하는 분은 또 아무도 계시지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도 속박 아래 산다. 근데 이 속박은요, 나쁜 속박이 아니에요. 좋은 속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있죠. 예수님도 속박돼서 사셨거든요. 속박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스스로 하나님께 속박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잡혀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린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뜻에 속박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속박되셨어.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갖고 어쩔 수 없이 잡혀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모양은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나는 스스로 그것을 버렸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 나오죠.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셨다면 당장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구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속박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 바울도 보면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자유 가운데서 스스로 속박된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철저히 자신의 자유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자신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됐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 모양과 형태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얻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일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본인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산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이제 아직까지 뭐 본문도 본 이야기하고 지나갈 때 돼서 이 느헤미야서를 조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이방 나라의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땅에 와서 살고 있던 다른 이방인들이 대적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름 들어본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걸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일이 막 진척이 돼가니까 그걸 해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방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개원자 한 명을 포섭을 해가지고 네가 가서 느헤미야에게 대언을 해라. 뭐라고 대언하라고 그랬냐면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도피해서 거기서 우리 생명을 지키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에게 대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고 한다.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도피해서 우리 숨어서 우리 생명을 부지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답이 참 이 우리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1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도망하리요, 나 같은 자로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이리요,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산발락과 도비아 이놈들이 전부터 이 일을 해방하고 나를 대적했는데 그냥 있을 놈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라고 지금 저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을 하시는구나 하고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분명한 걸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살려고 성전 안으로 도피해버리면 어떤 일이 중지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일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 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의 어떤 안위를 가장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그 대언자의 말이 유혹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중지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목숨 지키느라고 그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을 거라고. 근데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왜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뭘 더 크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컸단 말이에요, 사람과. 즉, 그 뜻이 중지돼서는 안 된다. 내가 뭐라고 내가 살겠다고 이 일이 중지되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대언자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성전 재건,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계속.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언자가 누구의 권영을 받고 온 거였습니까? 12절. 보라, 내가 깨달은 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며 다만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했으므로 그가 나를 향해 이런 대언을 선포하였다. 마음을 정하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 매여서 속박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불행한 일 당하면 안 되고 내게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속박돼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에 속박돼서 사냐면 구원받은 성도도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뭐가 크냐면 하나님의 뜻이 더 큰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속박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줘요. 놀라운 건 전에 속박된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닥치고 안 닥치고 그런 거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게 되죠. 이 뒷면에서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사단한테 쉽게 끌리고 속박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마음의 구조가 자기의 안위를 제일 크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쉽게 사단에게 속박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세월호 선장 이야기를 드렸는데, 세월호 선장이 무엇이 악하냐. 저는 그 사람이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자기 생명을 소중히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호 선장이 뭐가 악하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죠. 배를 운행하는 책임을 진 선장이면, 무엇을 제일 크게 해야 되냐?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 크게 해야 되냐? 그래서 배 유사시에 승무원들과 함께 승무원들을 지시해서 승객들을 먼저 안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승무원들을 도피시키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살아나왔으면 히어로가 됐을 거예요. 그죠? 아마 용처럼 그 사람들한테 칭송받았을 정도예요. 이 사람이 누구부터 제일 먼저 빠져나왔냐면 자기부터 제일 먼저 빠져나왔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것을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나눌 수,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본능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건 약간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악하게 되느냐? 그것을 제일 크게 얘기할 때. 그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런 것보다 자기의 안위를 가장 크게 얘기할 때, 이게 악한 것이 되고 전혀 독성이 없는 마음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느헤미야마저도 무엇이 더 큽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신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가장 크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사단이 그를 위협하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나 하는 마음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전에 우리 자신도 나의 안위만을 가장 크게 여기고 그로 인하여 여러가지 것에 속박돼서 인생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칭송받을 만한 덕스러움이나 가치가 없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전에 없던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스스로 속박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성을 재건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그 일을 해방하는 산발락과 도리아의 괴계에서 벗어나고 귀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던 것을 저들이 기억합니다. 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일한 그 느헤미야의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